VOA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 의회 공화당 지도자들이 미국 연방부채 한도 조정 협상에 대해 낙관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의회 공화당 지도부와 백악관 집무실에서 1시간가량 관련 협상을 진행한 뒤 협상이 좋고 생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양측이 선의로서 협상한다면 책임 있고 초당적인 예산 합의로 가는 길이 있을 것임을 낙관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도 양측의 입장차가 아직 크다면서도 이번 주말까지는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미국이 재정 절벽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좋은 일은 우리가 디폴트를 논외로 하기로 했다는 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공화당은 연방부채 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연방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앞서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르면 다음 달 1일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19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일본으로 떠나는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예정이었던 파푸아뉴기니와 호주 방문을 취소하고 일정을 앞당겨 오는 21일 귀국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쿼드 정상회의는 다음 주 시드니에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신 일본에서 G7 정상회의와 별도로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담당 고위 관리가 어제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이날 이란에 도착해 자바드 오지 이란 석유 장관과 회동하고 석유와 가스 장비 제조업체들을 방문해 연료와 에너지, 운송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러시아 정부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노박 부총리는 석유와 가스 산업은 우리 두 나라 경제에 중추라면서 해당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러시아와 이란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이날 재생가능 에너지원과 전기와 원자력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이란은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하고 제재를 약화시키기 위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올해 처음으로 철도를 이용해 이란에 대한 연료 수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에산 칸두지 이란 경제장관은 지난 3월 평화적 핵에너지 분야와 신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원 분야에서의 러시아와의 협력이 상호 경제관계 확장에 큰 관심과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에 추가 안보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미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회가 지난해 승인했던 대통령 사용 권한을 통해 타이완에 곧 상당한 양의 추가 안보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추가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이달 초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 사용 권한을 이용해 타이완에 5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오스틴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해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이 영내 괴롭힘과 도발을 증가시켰고 우주와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역사적인 군비 증강에 착수했다면서 전쟁은 임박한 것도 불가피한 것도 아니지만 미국은 중국의 증대하는 공격성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의 군 자산을 전진 배치하고 호주와 영국과의 안보 동맹 오커스를 통해 힘의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최근 미군의 접근 가능 기지 네 곳을 추가한 필리핀과 한국, 인도, 태국, 싱가포르 등 영내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 러시아가 발사했던 극초음속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극초음속 킨잘 미사일에 의한 고정밀 폭격이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의 미국산 패트리엇 대공미사일 체계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킨잘 미사일 6발을 모두 격추했다는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일축했다고 러시아 관영 리아노버스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우주 발사체로의 위성 탑재 준비를 마무리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고 관영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화학무기 금지 협약 평가 회의를 맞아 북한이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는 저녁까지, 함경도는 밤까지, 황해도는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8도에서 17도, 최고는 15도에서 2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상원 청문회에서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억제를 위한 미한일 3국 공조도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16일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2023 회기연도 예산심사와 대중정책점검을 위한 상원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보고에서 우리는 소중한 동맹인 한국과 함께 우리 연합군이 북한을 계속 억제하고 연합방위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늘리는 것을 포함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최근 공표된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 창성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공동으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한국, 일본과의 중요한 3국 공조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최근 중국의 도발적 행동을 나열하며 대북 제재 이행을 돕는 항공기에 대한 중국의 교란 행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군이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을 돕는 항공기를 괴롭히는 등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공의 국제연공에서 미국 및 동맹국의 항공기를 상대로 위험한 방해 행위를 거듭해왔다는 지적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에서 중국을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로 거론했습니다.
The PRC is our only competitor with both the intent and increasingly the capacity.
중국은 그들의 독재주의적 기호에 맞게 국제 시스템을 재편하는 의도와 점증하는 역량을 모두 가진 우리의 유일한 경쟁자라는 겁니다. 또 오스틴 장관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중국 문제는 범정부적인 노력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며 우리는 민주주의적 가치와 경제적 활력, 기술적 역동성, 외교적 영향력, 그리고 군사력 등 미국의 핵심 강점을 가지고 이 역사적 과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중국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hina represents the most consequential geopolitical challenge that we face today.
중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국제 질서를 위한 우리의 비전에 도전할 의도와 점증하는 역량을 가진 나라라는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우리는 중국을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포괄적인 무역 및 투자 관계를 계속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는 위험 완화와 다양화를 지지한다며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는 우리의 자체 역량과 안전하고 탄력적인 공급망에 투자하고 우리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공정한 경쟁의장을 추구하는 한편 유해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방어하고 미국과 동맹 기술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매력적인 선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가 정상을 향한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전직 국방 당국자들은 미한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북한의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방안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확장 억제와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협력이 계속 진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티스 스케퍼로티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16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미한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얀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며 진화하는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육군 대장으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스케퍼 로티 전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스팀슨 센터가 워싱턴 선언을 주제로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Now, I believe the Washington Declaration, despite the criticisms that we've heard and discussed and I've read about, it outlines an effective way ahead for strengthening the Iraq-U.S. alliance.
특히 미얀 정상이 전략적 억제와 계획, 훈련, 협의 실행과 관련해 통합을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한 것이 워싱턴 선언의 핵심이라고 스케페로티 전 사령관은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핵과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 그룹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 선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 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우 확인했습니다. 스케페로티 전 사령관은 한국 측에선 확장 억제와 관련해 미국의 역량과 옵션, 계획 등에 대해 더욱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이런 과정과 약속들은 최종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케퍼로티 전 사령관은 따라서 워싱턴 선언에서 언급된 내용 자체가 완벽한 대응이 될 수 없다며 미한 동맹이 이를 진행하면서 적응해 나가야 하고 이를 실행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방부에서 핵미사일 방어 정책을 담당한 일레인 번 전 부차관보는 이날 대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얀 간 확장 억제 관련 협의 수준이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My observations are that consultations are not new, but the Washington Declaration raises the level.
미얀 협의들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워싱턴 선언이 그 수준을 격상하고 핵 협의 그룹 창설 등을 통해 논의를 더욱 제도화했다는 설명입니다. 일레인 번 전 부차관보는 또 과거에도 미한 동맹의 핵전력 관련 도상 훈련을 실시했지만 워싱턴 선언에서 이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도 전략 핵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로 그 수준을 높였다며 워싱턴 선언은 미한 모두의 억지를 위한 계획과 자산의 통합 강화를 향한 진화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장 억제 관련 미한 동맹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며 계속 더 진화할 것이라고 번 전 부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한편 폴 번스타인 전 미 국방장관실 핵 억제 정책 담당 선임 보좌관은 이날 대담에서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 요구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많은 변수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at's going to depend on how the threat evolves, but not just the threat. I mean, how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more broadly evolves.
번스타인 전 선임 보좌관은 앞으로 핵 억제 관련 정책은 위협이 어떻게 진화할지뿐 아니라 더욱 광범위하게는 역내 안보 환경이 어떻게 전개될지, 다수의 나라들의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상당 부분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지난해 해체된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의 이동식 조립 건물에 외벽과 지붕이 다시 설치됐습니다. 발사대에는 크레인이 설치되고 발사장의 자재 상당 부분이 사라지면서 실제 발사가 임박한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로켓을 최종 장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동식 조립 건물이 과거 해체 전 모습으로 복구됐습니다. 플래닛랩스의 16일자 위성사진에선 조립 건물이 검은색 혹은 진한 회색의 패널로 뒤덮인 모습이 보입니다. 앞서 BOE는 지난해 10월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 조립 건물이 원래 위치에서 서쪽으로 약 40m 옮겨진 뒤 외벽과 지붕이 해체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사실상 뼈대만 남은 상태로 방치돼 왔지만 이날은 외벽과 지붕이 있는 온전한 건물 형태로 발견된 것입니다. 이 조립 건물은 지난해 10월 해체 전까지 하얀색이었지만 새로운 건물은 검은색 혹은 진한 회색입니다. 또 이 건물에는 2018년까지 지붕 위에 크레인 장비가 설치돼 있었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지붕 위엔 아무것도 없는 듯 반듯한 표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창리 서해 발사장은 서쪽 끝부분에 로켓을 쏘아올리는 발사대, 즉 겐트리 타워가 있으며 반대편 약 120m 지점, 즉 동쪽 끝부분에 건물 두 개가 있습니다. 동쪽의 두 개 동은 각각 로켓 추진체를 조립하는 주처리 건물과 이를 수직으로 세우는 조립 건물로 이 중 조립 건물이 로켓을 발사대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가로 약 30m, 세로 20m인 이 조립 건물 바닥에는 선로가 깔려 있어 동쪽에 주처리 건물과 서쪽에 발사대를 오갈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조립 건물에 대한 개선 작업을 마무리한 것이라면 조만간 건물은 원래 위치, 즉 동쪽으로 약 40m 떨어진 지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들도 조립 건물에서 포착된 최근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니칸센 미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개건 연구원은 1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동식 건물이 다시 조립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건물 자체와 뼈대 등 모든 것이 완료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transfer building has been reassembled and the building itself, the framework and everything is finished. And the only thing missing is a crane on top.
이어 유일하게 볼 수 없는 건 크레인이라며 이는 아마도 크레인이 건물 안쪽에 설치됐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 연구원은 16일 BOA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조립 건물이 새로운 색상과 재질로 완전히 덮여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All we can say is that we've seen them make progress on site. The rumble transfer building has been completely covered in a new color.
이어 이것이 최종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도 발사장에서 꾸준한 변화가 목격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슈멀러 연구원은 이날 포착된 검은색 이동식 건물은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일대를 시찰할 당시 포착된 완공 예상도와는 다소 다른 모양과 색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3월 서해 위성발사장을 시찰할 당시 공개된 예상도에는 조립 건물이 하얀색에 오렌지색 테두리를 두른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동식 건물에 대한 개선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동창리에서 변화가 포착된 지점은 또 있습니다. 겐트리 타워의 경우 지난 수개월간 크레인이 해체된 상태에서 개선 작업이 진행돼 왔지만 이날은 꼭대기 부분에서 크레인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지난 14일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을 인용해 90m 높이의 새 타워 크레인이 설치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틀 뒤인 이날 촬영된 위성 사진에선 각도 때문에 타워 형태로 세워진 크레인은 식별되지 않았지만 겐트리 타워 윗부분에서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노란색 크레인 구조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사장 중심부에 널려있던 자재는 대부분 치워졌습니다. 대신 중심부의 남쪽 부분에 자재로 추정되는 하얀색 물체가 일부 남아있을 뿐입니다. 한센 연구원은 중심부에 있던 자재는 조립 건물의 안팎에서 활용할 재료와 장비 등이었을 것이라며 건물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자재가 상당 부분 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하고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끝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북한이 조만간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정찰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발사장에서 크고 작은 변화까지 포착되면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실제로 임박한 것인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발사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발사대 옆 연료 산화제 벙커를 비롯해 동창리 발사장의 북서쪽 부근의 일부 건축물이 여전히 완공되지 않은 상태라며 아직 남아있는 작업이 많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한센 연구원은 지난 수개월간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북한이 최종 발사에 한층 더 다가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슈멀러 연구원도 북한이 언제 발사를 할지에 대해선 추측하지 않겠다면서도 이론적으로는 북한이 작업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수일 수준으로 발사 준비를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료와 관련된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외부를 통해 연료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그들이 원한다면 내일이라도 발사할 수 있지만 다음 달 혹은 그 이후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섣부른 추정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작업을 시찰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우주발사체로의 위성 탑재 준비를 마무리했다며 김 위원장이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혀 조만간 정찰위성 발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6일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고 위원회에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17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총조립상태 점검과 우주환경시험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탑재 준비가 완료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돌아보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것은 조성된 국가의 안전환경으로부터 출발한 절박한 요구라며 미 한해 반공화국 대결책동이 가증될수록 이를 억제하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주권과 정당 방위권이 더욱 공세적으로 행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지난달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정찰위성 제작 완성을 선언한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국가우주개발국 방문 당시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다그쳐 끝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뒤 미사일이 위성 시험품이었다고 주장하며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마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 단계별로 북한 최고 지도자의 현지 지도 행보가 이어지고 이를 공개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매번 단계별로 김정은이 직접 나타나서 얘기를 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은 분명하다. 그거는 정찰위성 자체의 필요성과 두 번째는 그것이 자신의 업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김 위원장의 이런 행보는 오는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담 개막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에 김 위원장의 시찰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군사정찰위성 실물을 노출시켰습니다. 클린 룸처럼 꾸민 시설에 놓여있는 정찰위성 모습을 공개한 겁니다. 사진에 잡힌 군사정찰위성 1호기는 태양 전지판을 접은 4면과 노란색 다층 방막 단열재로 감싼 두 면으로 이루어진 육각 기둥 모양입니다. 위성체 상단에는 광학 카메라를 넣는 경통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도 500km에서 600km 저고도에서 운영하는 위성이라 해도 해상도가 좋으려면 경통이 길어야 하는데 북한 1호기 경통은 짧아 해상도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경통 내부로 수납되는 카메라 직경이 50cm 정도로 해상도가 3m 이내로 들어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핏 보면은 4월에 공개한 것보다는 큰 듯하지만은 다른 것들과 비교해 보니까 큰 차이 없는 듯합니다. 무게가 한 300kg 이하의 소형이고 군사용 정찰위성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이 지난달 19일 대형 모니터 화면을 통해 위성의 형상을 보여준 지 약 한 달 만에 실물을 노출한 것은 발사 준비 과정이 막바지에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은 액체 연료 기반 백두산 엔진을 이용한 화성 14형과 15형, 17형 등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어 이를 정찰위성 운반 로켓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 발표대로 위성체 탑재 준비가 마무리됐다고 해도 실제 발사까지는 시일이 꽤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앞으로 위성체와 발사체 조립, 완성체 운반, 그리고 발사대에 완성체를 기립시키고 연료와 전력 점검까지 하는데 적어도 3주에서 5주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가 조립을 하고 발사대로 이동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하는 다음 단계별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향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발사가 바로 임박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무리다라고 일단 기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 실장은 북한식 속도전으로 시간이 앞당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통상의 속도로 보면 7월 27일, 이른바 전승절을 앞두고 빠르면 6월에서 7월에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에 따르면 정찰위성 발사 장소로 유력한 평안북도 철수항군 동창리의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65m 높이의 기존 발사대를 20m 이상 더 키우는 공사가 진행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발사대로 이동시키고 발사하는 시설들을 보수하는 움직임이 위성 사진을 통해 포착되고 있다며 실제 발사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성 이제 개발 끝났으니 이제 앞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주 발사체 로켓에 이제 언제 이제 탑재를 하느냐 뭐 그 문제인데, 탑재를 하더라도 기존의 우주 발사체보다는 높이가 더 커졌고 사이즈도 크기 때문에 결국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보수가 다 필요한 거죠.
한편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이번 현지 지도에도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지난달 우주개발국에 이어 동행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김주애는 사진에서 클린룸으로 추정되는 시설 안에서 실험복으로 보이는 하얀색 가운과 모자를 착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잔류 방사능이 지하수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핵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거부로 관련 정보가 전혀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제사회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처장을 지낸 올리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16일 VOA에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누적된 방사능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Yes, certainly it will. First of all, when you have a nuclear test, for example, plutonium, so most of the plutonium doesn't actually.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풍계리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에 대한 비폭 조사를 시작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 풍계리 핵실험장 한 곳에서만 6번의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방사능이 계속 누적됐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 시 대부분의 플루토늄은 실제 폭발하지 않고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핵 분열 생성 물질도 갱도 안에 그대로 남으며 플루토늄보다 독성은 다소 덜하지만 우라늄도 마찬가지로 잔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과거 방사성 물질, 이른바 핵종을 숨기려고 노력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대기 방출을 제한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잔류 방사능이 지하수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라며 그럴 경우 실질적인 위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at these are the practical, you know, risks which are there. And as melting snow, monsoon season with the heavy raining and the cracking of the mountain.
눈이 녹는 것, 폭우가 내리는 장마철, 핵폭발 이후 안반에 균열이 생기는 현상 등을 통해 잔류 방사능이 지하수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18년과 2019년 풍계리 일대에서 있었던 소규모 자연 지진도 안반 균열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면서 이 모든 현상들이 풍계리 주변 지역의 방사능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핵과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화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하 핵실험으로 인한 풍계리 인근 지역의 방사능 노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핵실험 후 환경 영향 평가와 방사능 노출에 따른 인체 유해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만 이 같은 검증에 매우 비협조적인 북한의 태도 때문에 방사능 유출 경로 등 관련 정보를 거의 알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That would be the simplest thing is you just have people test the groundwater, the surface water.
올브라이트 소장은 핵실험과 관련된 방사능 유출 검증을 위해서는 검증단을 파견해 지하수와 지표수, 대기 오염 정도를 검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다수 핵실험 국가들에서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수십 년 전에 핵실험을 중단했음에도 여전히 그 같은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가장 우려되는 것이 식수나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를 통한 방사능 노출이라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풍계리 인근 지역에서 방사능 노출로 인한 질병이 보고된 적이 단 한 건도 없었는데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해당 지역에 살았던 탈북민을 통해 방사능 오염 물질을 확인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며 그런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탈북민 피폭 전수조사 방침은 타당한 접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really you're looking at things like cesium-137, strontium-90,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면 핵분열 시 발생하는 주요 방사성 동위 원소인 세슘, 스트론튬이나 방사능을 일으키는 삼중수소가 인근 주민들의 체내에 남아있을 것이며 그것들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탈북민 중 방사능 노출로 인해 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핵실험장의 안전과 보안을 통제하는 관련 국제법 규정은 없다면서도 국제원자력기구가 감시와 안전역량 구축을 돕는 역할을 한다며 북한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IAEA has finished the monitoring of the contamination in air after the tests.
하이논의 특별 연구원은 붕괴된 실험장과 영변 핵시설의 상황은 다르지만 IAEA가 영변 핵시설을 사찰했을 당시에는 북한의 관련 안전 기준이 분명히 개선됐었다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검증을 받아들이도록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도 북한이 풍계리핵 실험장에서 방사능 노출 관련 국제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사후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면서 사실상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가 수질 오염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방사능 전문가들을 파견할 수 있지만 북한 정부가 이를 허용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최선은 한국 정부가 핵실험장 인근 출신 탈북민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15일부터 탈북민들에 대한 방사선 피폭 검사를 시작했다면서 검사는 11월 말까지 진행되고 결과는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풍계리핵 실험장이 위치한 함경북도 길주군과 인근 지역 출신으로 2006년 1차 핵실험 뒤 탈북한 796명을 전수조사 대상자로 설정했고 올해 조사에서는 희망자 89명을 검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위 워킹그룹은 핵실험장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를 통해 주민에게 확산될 우려를 4년간 추적 조사했고 그 결과가 담긴 특별보고서를 지난 2월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하수를 통한 피폭 경로는 북한 주민은 물론 주변 국가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일자 전수조사 방침을 발표했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부가 화학무기 금지 협약 평가회의를 맞아 북한이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등 미 가입국들이 해당 조약에 조속히 가입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생물무기와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모두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북한의 화학무기 역량에 대한 미 정부의 최신 평가를 묻는 D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화학무기 VX를 사용해 북한 지도자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했다고 상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 중인 화학무기 금지 협약 5차 평가 회의에서 북한의 화학무기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협약 가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화학무기 금지 협약 가입국이 아니지만 평가회의는 비가입국이 조속히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것이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학무기 금지 협약은 지구상에서 화학무기의 개발과 획득, 생산, 보유, 이전, 사용 등을 전면 금지하는 국제협약으로 1997년 발효 이후 현재 미국 등 193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북한과 남수단, 이집트, 이스라엘 등 4개국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CWC 평가회의는 당사국들의 협약 이행 상황 등을 평가하기 위해 5년마다 열리며 이번 5차 회의는 네덜란드 헤이그 화학무기 금지기구 본부에서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됩니다. 미국 국방부 등은 북한이 화학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수천 톤의 작용제들로 구성된 화학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17년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김정남 피살 관련 문제가 공론화되자 북한은 절대로 화학무기를 생산하거나 비축하지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특사 임명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를 오늘 17일 개최합니다. 지명이 이루어진 지 4개월 만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지명자 등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17일 오후 2시 45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는 상원 인준 절차의 첫 단계로 이어 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각각 거쳐야 인준이 공식 확정됩니다. 터너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이 이뤄진 지 약 4개월 만에 열립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1월 23일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에 줄리 터너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을 대사급인 북한 인권특사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지명자는 국무부 근무에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동남아시아 국장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에서 16년 이상 근무하면서 북한 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을 비롯해 북한의 인권 증진과 관련 있는 사안을 주로 다뤘습니다.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직책입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으로 상원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자리에는 2005년 8월 선임된 제이 레프코위츠 초대 북한 인권특사에 이어 로버트 킹 전 특사가 2009년부터 2017년 1월까지 7년여간 재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 6년간 공석이 이어졌고 미 정치권과 인권 관련 단체 등에서는 미 행정부의 북한 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한국과 협력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 트리도 총리는 오늘 국회 연설에서 캐나다와 한국이 북한 인권 개선을 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이 같은 입장은 한국인들이 43년 전 광주 민주화운동 때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선택한 것과 동일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광주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준다며 민주주의는 절정에 있을 때 늘 독재주의보다 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또 한국이 비핵화,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지지한다며 북한이 대화와 외교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이 정상회담을 앞둔 한국과 캐나다, 독일, 유럽연합 정상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북한 내 억류자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하며 국제적 외교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들이 한국과 캐나다, 독일, 유럽연합과의 연쇄 정상회담에서 북한 내 국군 포로와 납북자, 억류자 문제가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6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쥐스팅 트리도 캐나다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국군 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를 다루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인권과 민주주의, 법의 지배, 책임 규명 증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시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지난 2022년 푸놈펜 성명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미오 기시다 일본 총리의 납북자 문제에 대한 즉각적 해결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2023년 4월 27일 열린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 점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의제 및 공동성명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망자의 유해 송환을 포함한 전원 즉각 송환과 책임규명 실현 등 모든 국군 포로, 납북자, 억류자 관련 문제의 즉각 해결을 위한 국제적 외교 노력을 공동으로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들은 과거 외교 노력이 2018년 5월 9일 북한에 억류 중이던 마지막 미국 시민 3명의 석방을 이끌어냈던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미국 전쟁포로 실종자 유해 즉각적인 송환 약속이 담겼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공동서한에는 워싱턴의 북한인권위원회와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 1969년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북한정의연대, 한보이스, 물망초, 세이브NK, 띵크, 6.25 국군포로가족회 등 10개 북한인권단체와 2013년 이후 북한에 구금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가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루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16일 VOA와의 통화에서 이번 서한은 각국이 정상회담에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하는 공동의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 basically this effort is aimed to persuade these world leaders of fellow democracies.
이 같은 노력은 북한에 의해 납치된 모든 사람들의 귀환을 위해 함께 협력하도록 세계 지도자들을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모두 함께 협력하면 북한에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칼드 사무총장은 공동서한에 언급됐듯이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각각의 공동성명에 모두 포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캐나다와 독일, 유럽연합 정상들이 잇따라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윤 대통령은 17일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21일에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또한 22일에는 우르슬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양자협력 등 광범위한 주제로 회담합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북한이 공정한 재판 없이 계속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사형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 정보의 투명한 공개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가 북한을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16일 사형 선고와 집행 2022 보고서를 공개하고 지난해 사형이 집행된 전 세계 20개 나라 가운데 북한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지난해 사형 선고가 있었던 52개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상황을 정확히 평가할 만큼 충분한 정보에 접근하거나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에도 중국과 베트남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고서에는 사형 건수, 사형 선고 건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이들 나라들은 사형 집행이나 선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에 플러스로 표시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 집행되는 사형 방식을 총살로 추정했습니다. 키아라 산 조르지오 국제 앰네스티 사형제도 고문은 16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북한의 비밀주의로 인해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First of all, I want to say that it is very difficult for Amnesty International to assess information on the use of the data bank in North Korea.
산 조르지오 고문은 국제 앰네스티가 북한에 접근할 수 없고 사형 집행과 선고에 대해 북한과 주변국에서 나오는 보고들을 독립적으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국제 앰네스티는 관련 정보를 계속 접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다양한 범죄에 대해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remain concerned as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death penalty in North Korea continues to be used for a wide range of crimes.
산 조르지오 고문은 일부 경우 국제법상 가장 심각한 범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고 있다며 금지된 영상의 유포를 그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모든 형사사건, 특히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일 경우 더욱 보장돼야 하는 공정한 재판이라는 기본적인 보호장치 없이 매우 재판이 빨리 진행되고 형이 부과된다는 소식도 들린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산 조르지오 고문은 북한 당국의 사형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은 사형 집행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매년 수천 건의 사형이 집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중국 등 사형 집행 건수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를 제외하면 지난해 사형 집행 건수는 883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에 비해 53% 증가한 것으로 2017년 993건 이후 가장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앰네스티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 집행이 2021년 520건에서 지난해 825건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공식 사형 집행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576건의 이란이었고 사우디아라비아 196건, 이집트 24건 순이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합쳐 모두 18건의 사형을 집행했으며 이는 199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지난해 사형이 선고된 한 명을 포함해 총 60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3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1,000톤이 넘는 곡물을 러시아에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연방수의세관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의 쿠즈바스가 지난 4월 밀가루 1,280톤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세관당국은 앞서 지난 3월에도 극동 아무르주가 옥수수 2,800톤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또 올 1월에도 현지 세관당국은 구체적인 수출량은 공개하지 않은 채 북러 접경 프리모르스키 크라이 지역이 북한에 곡물을 수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교역은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이유로 북한이 국경을 완전 봉쇄하며 약 2년 8개월 넘게 중단됐다가 지난 겨울부터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 정상들이 다음 주 서울에서 북한의 위협 등 역내 안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유럽연합이 밝혔습니다. 경제와 통상, 지속가능한 발전도 주요 의제로 거론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국-유럽연합 EU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회담에서 평화와 안정, 경제통상, 지속가능한 발전 등 크게 세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샤르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서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은 평화와 안정과 관련해 EU와 한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상들은 또한 북한의 반복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진행 중인 핵 프로그램,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안보 구축 로드맵인 한국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최근 상황, 남중국해에서의 항행과 비행, 인도태평양 안보, 사이버 안보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경제안보와 공급망 차질 대응을 위한 협력을 비롯해 산업경쟁력, 디지털 및 데이터 보호 관련 협력 심화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린 파트너십을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EU는 밝혔습니다. 탄소 중립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EU는 설명했습니다.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와 한 EU 정상회담의 의제를 설명했습니다. 미셸 상임의장은 한 EU 정상회담에서 역내 문제를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ans le cadre de ce sommet Union européenne et la République de Corée, nous aurons également
미셸 상임의장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정에 기여하고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활발히 활동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과 같은 격동의 시기에 국제협력이 안정과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셸 상임의장은 한국을 EU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 중 하나라고 부르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린 딜과 디지털 분야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G7 정상회의와 한 EU 정상회담 등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가 준비 중인 대러시아 11차 제재를 특히 G7 회의를 계기로 논의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중국과 기후변화 등에서는 협력하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등 다각적인 접근법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We've seen attempts of economic coercion, for example, China towards Lithuania. We've seen similar practices vis-à-vis Japan and Australia.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리투아니아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 시도를 목격했고 일본과 호주에 대해서도 비슷한 관행을 봤다며 일반적으로 의존도가 높을 때 강압에 가장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력을 강화하고 취약성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진지하게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 의존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6월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당시 이뤄진 약식회담 이후 2년여 만이며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유는 공식 정상회담 시 관례적으로 행정부 수반인 집행위원장과 EU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상임의장이 동시에 참석해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12일 EU 정상의 이번 방안은 양국 수교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이뤄지는 것으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EU와 경제, 보건, 과학기술 분야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를 심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열병식 훈련장 공터에 차량이 빼곡히 들어선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열병식 초기 모습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승절 70주년인 7월 27일을 겨냥한 열병식 준비 정황인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 공터를 가득 채운 차량이 포착된 건 지난 14일부터입니다. 뷰오이가 플래닛랩스와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 등의 위성사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열병식 훈련장의 북서쪽 공터에선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차량이 만들어낸 검은색 빛깔이 포착됩니다. 현 시점 차량은 약 50에서 100대로 추정되며 이들은 공터의 약 40%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 공터는 북한이 열병식 훈련을 앞두고 차량을 주차하는 곳으로 이곳에 차량이 들어섰다는 건 열병식 훈련이 시작됐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공터에 여전히 빈자리가 많다는 점과 훈련장 중심부의 병력이 도열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현재는 열병식 준비 초기 시점으로 추정됩니다. 과거 북한의 열병식 훈련장에선 소규모 차량이 포착되기 시작한 이후 점차 병력과 차량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평양 순안공항의 전투기 혹은 헬리콥터가 도열하고 실제 열병식이 열리는 김일성 광장에 인파가 나타났는데 이런 정황은 모두 북한의 열병식 개최가 머지 않았다는 중요한 단서로 해석되었습니다. 앞서 BOE는 이 같은 북한의 열병식 공식에 의거해 북한이 올해 7월 27일 전승절 70주년 약 두 달 전인 5월 중순부터 열병식 준비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열병식 훈련장 공터에 차량이 집결하면서 전승절 70주년 열병식 개최 가능성과의 관련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주로 5년, 10년 단위로 꺾이는 해의 기념일에 열병식을 개최해왔습니다. 올해는 70주년을 맞는 전승절과 별도로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7월에 이어 9월에도 열병식을 개최할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올해 2월 8일 인민군 창건일, 즉 건군절 75주년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또 다른 ICBM인 화성 17형, 4연장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과 이스칸데르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5연장 순항미사일, 4연장 초대형 방사포, 그리고 각종 전차와 자주포 등이 공개됐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존재가 확인된 전술핵 운용 부대도 처음으로 열병식에 참가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미국의 경제와 산업을 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73년 5월 17일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부터 1974년까지 2년 동안 미국을 뒤흔든 권력형 정치 비리 사건을 말합니다. 발단이 된 사건이 일어난 워싱턴 DC의 건물 이름을 따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1972년 6월 17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건물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은 건물 아래쪽 계단의 후미진 곳과 주차장 사이의 문이 접착 테이프로 붙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비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워터게이트 호텔에 입주해 있던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 사무실에 불법 침입한 5명의 괴한을 체포하게 됩니다. 체포된 범인들은 끝까지 단순 절도임을 주장했으나 단순 절도범을 위해 비싼 수임료의 거물급 변호사가 선임되고 이들이 지니고 있던 수첩에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연락처가 기록된 수첩을 지닌 채로 검거되면서 이 사건이 단순 절도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과 연관돼 있는 것이라는 의혹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워터게이트 사건 청문회에서 알렉산더 버터필드 전 대통령 부보좌관이 대통령의 집무실에는 모든 대화가 녹음되는 장치가 설치돼 있고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지시한 내용이 녹음돼 있다는 폭로를 하게 됩니다. 청문회 당시 닉슨 정권은 아무것도 몰랐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정권이 다시 한번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벌인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닉슨은 이듬해인 1974년 8월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납니다. 이로써 닉슨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도중 사임한 대통령이 됩니다. 1954년 5월 17일 미국 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의 흑인 차별 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브라운대 교육위원회 소송에서 공립학교의 인종분리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앞서 캔자스주에 살고 있던 흑인 소녀 린다 브라운은 집 근처에 있던 백인 학교에 입학이 허용되지 않자 캔자스주 교육위원회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라운의 변호사는 흑인 학교는 백인 학교에 비해 대체로 열악하다며 이는 흑인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54년 5월 17일 공공교육 분야에서 인종차별을 폐지해야 한다며 브라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브라운 판결은 이후 미국 교육계에 인종차별을 폐지시킨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통일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 방송합니다. 세계 소식 전하는 지구촌 오늘, 오늘의 미국 소식 알아보는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역사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왔고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 서울, 미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힘든 기간에도 최대한 정상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미국사.
네, 저는 지금 팔기 위해 내놓은 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온라인
미국의 산업과 경제 이야기는 생활 속 경제에서 만나보시고
이런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북한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살면
한국에 사는 탈북민 소식은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전해드립니다.
1960년대 각국의 핵무기 경쟁이 격해지면서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
그리고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와 뉴스 속 인물 순서가 요일별로 마련돼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